제6장 셋 하나인 사탄 첫 번째 큰 이상 이상은 원문에서 표적으로서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곧 발생할 어떤 일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는 10장 11절에서 다시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5장 18절 이후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12장 1절에서 22장 21절에 다시 말한 예언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11장의 처음의 예언을 보충한 것입니다. 6장에서 11장은 윤곽만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한 반면에 12장에서 22장은 상세히 서술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은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이는 천년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국이 영원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6장에서 11장은 줄곧 천년 왕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22장은 처음에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요점을 다시 상세히 말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것들을 말하고 2장에서 다시 상세히 6일 동안 하신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계시록 6장에서 1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으며 계시록 12장에서 22장은 창세기 2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상징적으로 기록했으며 15장에서 16장은 문자적으로 쓰여진 것이며 17장에서 18장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결코 상징이 아니라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처녀의 위치이고 교회는 결코 어머니 혹은 딸의 형태의 비유로서 말해진 적이 없고 성경에는 또한 모교회 등의 이름이 없으며 결국 교회는 휴거될 것이지만 이 여인은 아직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또한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12장 1절의 광경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은 독생자이지만 이 여인은 이미 다른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과 이 책의 예언의 성질은 상합하지 않으며 만일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산의 아이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이 책의 예언의 성질과는 상합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사실을 보기로 합시다. 이 책에 따르면 단서로 기록된 모든 여인들은 다 하나의 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세이스는 해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하고 달을 가리켜 마귀라고 했으며 열두 별을 가리켜 열두 지파라고 했습니다. 해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말하고 별을 가리켜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달을 가리켜 마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벳은 해는 은혜를 가리키며 달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했고 별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은 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은 그 증거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리키는 별은 일반적인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열두 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왕국과 그리스도인을 산출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 때 태양은 야곱을 가리키고 달은 이스라엘 왕국의 어머니를, 12별은 12지파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임을 밝히 나타내며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다는 것이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은 12지파를 분명히 나타내는데 이는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의 해산은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5절, 13장 19절에서 21절, 30장 6절에서 7절, 미가서 4장 8절에서 10절, 5장 1절에서와 3절에서 선지자는 장래에 예루살렘에 있을 고난이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을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천사 미가엘이 그녀를 돕는다는 것이 나오는데 다니엘 12장 1절은 미가엘이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 이스라엘을 도울 것임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왕국의 예루살렘을 대표하며 하나님은 그녀를 이끌어 광야로 도망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들이 도피할 것임을 밝히 말하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의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 부르짖는 건 모두를 문자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성경에서 해산에 관한 것은 오직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문자적 의미의 해산, 영적인 의미의 해산,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장 2절이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해산은 이김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거듭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므로 반드시 세 번째, 부활의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해산의 외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13장 33절, 로마서 1장 4절에 있으며 본장에도 증거가 있는데 12장 11절의 마지막에서 그들이 죽은 적이 있고 순교자였었으며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며 그들의 기도가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과 부르짖음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이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며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용에게는 두 방면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용이고 땅 위에서는 마귀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위가 있으며 땅에서는 환란의 도피자입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 곧 12장 9절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창세기 3장 1절의 뱀입니다. 붉은이라는 것은 전쟁의 색이며 큰 붉은 용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인자였음을 말합니다. 일곱 머리는 17장 9절과 12절을 참고해보면 열뿔은 큰 임금의 분봉왕입니다. 머리는 뿔보다 더 크고 뿔은 머리가 정한 것을 집행합니다. 용은 로마 제국을 부흥시킨 후 10명의 작은 왕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는 하늘의 별 3분의 1은 12장 9절에서 말한 사자들입니다.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에게 복종한 이들입니다. 용이 땅으로 던지움을 당하는 것은 사내 아이가 휴거된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인은 이스라엘 왕국의 예루살렘을 대표한다면 사나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 별이 이미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 아이는 보좌 앞으로 휴거되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휴거를 말한 적이 없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예언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어린 양의 피를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때에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샘을 여실 것이며 그제서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내 아이가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여인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데 반해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입니다. 만일 사내 아이가 주님을 가리킨다면 용은 반드시 헤롯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러나 12장 9절은 그것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휴거되지만 주 예수님은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셨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야 휴거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상이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내 아이가 교회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말한다면 온 교회가 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다 동시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먼저 휴거되고 어떤 이는 나중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내 아이는 처음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약속은 교회 전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준 것이며 교회 전체는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얻는 것은 교회 전체가 아니며 오직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야 주님과 함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 아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기고 또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의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것은 12장 11절의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부합됩니다. 틀림없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과 상합됩니다. 틀림없이 빌라델비아 교회 중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시험의 때 곧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보호를 받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는 것이 12장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하는 것과 상합됩니다. 틀림없이 라오디게아 교회 중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한 것이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과 상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아이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거나 또한 각각의 교회들의 일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는 12장 11절에 분명하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해산은 상징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 16절에서 17절을 말할 때 이곳과 부합되는 8가지의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여기에 사내 아이는 실제로 7장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가운데에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의 열처녀는 비유이기 때문에 잠들다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깨어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섯 지혜로운 처녀도 잠들었었으므로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계시록 12장 5절의 사내아이이며 다섯 어리석은 처녀는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녀 중에 일부분의 사람입니다. 12장 5절은 이 한 무리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인의 도망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도망입니다. 12장 1절에서 그 여인은 하늘에 있었으며 12장 6절에서는 광야에 있었으며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하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땅 위에 예루살렘일 뿐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며 하나님이 그녀를 양육한다는 것도 틀림없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다른 하나는 땅 위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는 이삭으로 대표되었으며 하나는 이스마엘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이 자유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전쟁.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으로 인하여 과연 사내 아이가 하늘에 살 것인지 아니면 용이 하늘에 살 것인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하늘에 있는 용의 지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명의 천사장만이 있는데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이 물음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엘의 이 질문은 사탄의 권세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부족하다. 욥의 시대에 용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수 있었으며 주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사내 아이가 휴거된 후에는 용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2장 8절로 9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동일하지 않은 명칭을 통하여 사단의 본성을 알 수 있는데 용은 잔인함을, 옛뱀은 속임을, 마귀는 유혹을 나타내며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오며 또한 무적행이 열립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은 실로 어떠한 흑암인지요. 세 번째, 큰 음성.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전에 하나님은 피로 구속하셨지만 이제는 능력으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공중에서 통행하지 못했습니다. 1260일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 통행될 것입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안식해야 합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번 말하기만 하면 사탄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면 사탄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장 1절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것이며 13장 11절에서는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셋은 다 땅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예지는 역사가들의 예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한 방면으로 사탄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용이 여인을 핍박함.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기록을 했습니다. 대환란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 용이 여인을 핍박하는 것은 이 일의 성취이며 또한 12장 12절의 집행입니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인이 상징이기 때문에 날개도 상징임에 틀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 빨리 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20절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물은 물이 아니라 달리 그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7절에서 8절을 볼 때 물이 추격하는 적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열국의 군사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은 땅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물로 애굽의 군병들을 엄몰하신 기록이 있고 민수기 16장 30절에도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택하신 유대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가운데 한 무리는 신실한 유대인이며 한 무리는 틀림없이 남겨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만일 단지 유대인뿐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장 7절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한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말한 남은 자손입니다. 다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2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13장 1절의 첫 부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며 짐승은 나라, 곧 로마 제국을 대표하거나 사람, 곧 적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만일 짐승이 한 나라를 대표한 것이라면 바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짐승이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바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따른다면 바다는 다 이방인을 말한 것이며 땅은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과 바다에 관련된 예표는 다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7장 15절과 다니엘 7장 3절에서 가리키는 바다는 다 이방인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방인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그가 나오는 곳을 나타내며 짐승은 그의 성정을 나타냅니다. 9장 11절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하고 13장 1절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두 부분은 서로 상합되는 부분입니다. 올라왔다는 것은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것이며 짐승이 죽고 부활한 것은 무적행이 영을 가두어 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열 뿔은 열 왕국의 작은 왕들을 가리키며 일곱 머리는 일곱 명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뿔보다 크기 때문에 일곱 머리에 열 뿔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일곱 명의 황제와 열 명의 작은 왕들을 가리킵니다. 일곱 머리는 승계된 황제를 가리키며 열 뿔은 동시대에 존재하는 왕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모두 13명의 가이사가 있었으며 사도 요한 이전에 그 중에 다섯이 계시록 17장 10절에서 망하였고 라고 말한 것처럼 좋지 않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망하였다는 말은 원문에서 결말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미티안 역시 사도 요한의 시대에 피살되었고 장래 일곱 번째도 피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곱 명의 로마 황제의 결국은 다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으며 열뿔은 로마에 복속된 왕들을 따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짐승이며 또한 일곱째의 머리입니다. 12장 3절은 일곱 머리가 일곱 면류관을 썼다고 말하고 13장 1절은 열뿔이 열 면류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장래 적그리스도는 부흥된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며 또한 유럽을 관할할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법칙에 따르면 12장 3절의 시기에 열왕은 아직 면류관이 없고 권세를 얻지 못하다가 13장 1절에 이르러 면류관을 가지게 되며 권세도 얻게 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17장 13절에 이르러서 열왕이 면류관을 짐승에게 줄 때에야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들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근거하면 로마 제국의 다섯 명의 황제들은 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신처럼 경배하라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격을 낮추는 것은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단락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과 2장 31절에서 33절을 읽어야 합니다. 사자는 2장의 금으로 된 머리로서 바벨론을 가리키며 곰은 메데바사를 가리키며 은으로 된 가슴이며 표범은 로스로 된 배로 헬라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짐승은 철로 된 다리이며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싸움에서 아주 용맹했으며 베데바사는 비록 완만했지만 흉폭했습니다. 헬라 군대는 아주 사나웠으며 로마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13장 2절에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네 짐승의 각양의 악한 점을 모두 구비했으며 그는 이방인의 능력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범의 반점은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흠도 반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은 28번이나 주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36번이나 짐승이 맹수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표범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곰은 물어뜯는 것을, 사자도 물어뜯는 것을 말합니다. 13장 2절에 짐승은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과 12절을 근거로 할 때 틀림없이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의 사자와 곰, 표범은 다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짐승 역시 틀림없이 나라, 곧 로마 제국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의 짐승은 또한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것은 17장 8절에서 11절에 망하였다가 원문으로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있는 한 명은 요한의 때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을 가리켜 말합니다. 19장 22절과 20장 10절의 짐승은 틀림없이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를 불못에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13장 3절 4절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모조이며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조이며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모조품입니다. 거짓 아비 역시 마찬가지로 권세를 거짓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초자연적이고 거짓된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 기적은 결코 기적적인 일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목적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에는 왕국이 있으며 왕국이 없으면 보좌도 없습니다. 용은 부흥된 로마 제국을 거짓 그리스도에게 줄 것입니다. 능력은 세력이며 권세는 법률을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입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원문에서 명사입니다.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 상처가 칼에 상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것은 주 96년이며 17장 7절에서 8절에 전에 있었다가는 주 96년 이전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지금은 없다는 것은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여전히 없었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하는 하나는 장래에 나타났다가 최후에는 불못에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17장 9절에서 11절을 근거하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라고 한 그는 바로 요한 당시의 도미티안 황제이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곱 개의 영혼과 일곱 개의 몸이 있을 뿐인데 17장 11절의 말씀은 오히려 여덟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여덟 번째이면서도 이전의 일곱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보아 이 한 명이 틀림없이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래에 틀림없이 아주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로마 제국을 부흥시켜 열 왕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고 그 후에 아마 3일 만에 그는 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전 로마의 일곱 황제 중에 한 사람의 영이 그의 몸에 들어와 부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믿습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배하는 이유는 짐승이 뛰어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42개월의 42는 바로 7의 6승인데 7은 완전한 숫자이며 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6도 아니고 7도 아닌 일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도합 42개의 지점이 있으며 곰에게 찢겨진 아기가 42명이며 42는 성경에서 표류와 심판의 숫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사탄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42개월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거짓 것은 원문에서 전적으로 한 가지의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거짓말로 번역되어야 하며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이 했던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전과 권위를 포함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은 남겨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께 신실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짐승의 세력은 온 세상에 미치지만 나라의 범위는 로마에 제한됩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은 그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그때에도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그들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2장과 3장의 때에 교회는 여전히 지위가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무릇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비록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미 그의 지위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십자가 군처럼 그들의 적과 싸울 수 없으며 다만 인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내를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원문에서 맹수이며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틀림없이 한 명의 부활한 이일 것입니다. 이는 음부가 땅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면으로 땅은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는 성경에서 늘 바다는 이방을, 땅은 유대 나라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며 한 사람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세 번이나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칭했으며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도합 세 명의 사악한 영, 곧 사탄과 짐승, 그리고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각각 그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짐승은 틀림없이 어떤 체제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13장 1절의 짐승이 북방왕을 가리키며 13장 11절의 짐승이 적고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방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13장 1절의 짐승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이며 11절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3일 하나님의 모조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뿔의 짐승은 단지 사람일 뿐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뿔은 영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뿔이 어린 양의 뿔과 같기 때문에 이 짐승의 두 뿔은 틀림없이 두 영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13장 15절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로 이것은 원문에서 영을 짐승의 우상에게 주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16장 13절은 또 다른 영을 설명한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할 뿐 아니라 말하는 것이 흉악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용의 보좌에 앉았었고 이 짐승은 용의 말을 합니다.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이용하여 일을 합니다. 무엇무엇 하게 하니는 능동적인 의미이며 두 번째 짐승의 무엇무엇 하게 하니라는 말은 본문에서 8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은 신격에서 능력이요 집행자인 것 같이 거짓 선지자도 이와 같습니다. 경배는 여기서 하나의 강제적인 제도이며 13장 4절의 경배와는 다른데 13장 4절의 경배는 자의적인 경배입니다. 첫째 짐승이 네로 황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이 주님을 판 유다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임을 증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장래 부활할 네로 황제라는 것에 관하여는 더 많은 증거들이 본 메시지에 뒤에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짐승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 69장 25절, 109편 8절은 다 유다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 6절은 사탄이 유다의 좌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의 때에 비로소 사탄은 그의 좌편에 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자기의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다만이 죽어서 자기의 곳으로 갔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거나 혹은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유다만은 특별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 같고 그곳은 특별히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 곳에서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2절로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 즉 멸망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유다를 제외하고 또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도 유다가 마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셋, 하나인 모조품 중에서 유다를 제외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가장 큰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11장 5절에 두 명의 증인도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인하여 더 많은 기적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장래 우상들의 집대성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상처는 여전히 있었고 도마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으며 이 짐승도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그에게도 칼에 상한 상처가 있어 사람들이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생기는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영을 주었다면 당연히 생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짐승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생기가 있고 말을 할 줄 알며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편 35편 15절에서 17절과 예레미야 10장 4절에 기록된 고대의 우상과는 다릅니다. 고대의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생기가 없었지만 장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짐승의 우상은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려서 죽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표는 몸에 받는 것인 이상 몸은 물질적인 것이므로 표 또한 물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그것은 쉽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영혼과 몸이 그에게 속했다는 말이며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왼손에 표를 받을 것이고 남자들은 이마에 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팔지 않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표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떤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어떤 표는 짐승의 수일 것입니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이란 숫자만을 알고서 이 숫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전체 구절이 서로 연관되는 부분을 망각해버립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일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 지명의 수는 셀 수 없습니다. 짐승의 수, 1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일곱 머리가 있으며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한 이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산이며 또한 일곱 명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구절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상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 명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숫자이며 또한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의 합은 틀림없이 666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합치되는 숫자 중에서 찾아낸 짐승은 결국 누구입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자모는 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 외에는 이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로의 수는 306일 뿐입니다. 반드시 360이 더해져야 하는데 가이사라는 말에 수가 딱 들어맞는 360입니다. 성경에서 로마 황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가이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1절, 3장 1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디베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네로가 자칭 가이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가이사 네로의 수는 정확하게 666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전에 네로는 자살했었는데 장래에 불못에 던져질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네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7장 11절에 근거하여 이 거짓 그리스도가 부활한 네로라면 아무것도 모순될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이며 또한 장래 부활할 가이사 네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며 바로 예수를 판 유다가 부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